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1000년 뒤의 미래 인류에게 현재 사람들의 진짜 삶의 모습을 설명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그 미래인에게 정부의 경제 성장률 지표나 통계청 인구 차트를 건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일 출퇴근길에 보는 웹툰이나 주말에 몰아보는 드라마 대본을 건네주시겠습니까?
저라면 무조건 후자입니다. 차트는 뼈대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직장 상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월세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서사가 우리의 진짜 맨 얼굴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네네. 공식적인 기록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뭐 이런 건 알려주지만 사람들의 진짜 피와 살, 그러니까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욕망이나 공포를 들여다보려면 결국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출퇴근길이나 서재를 완벽하게 채워줄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심층탐구에서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7월에 발행된 방대한 종합연구보고서입니다.
네, 코리아베스트와 The American Newspaper가 공동으로 낸 자료죠.
네네. 제목이 일본 소설의 역사, 사회, 문화적 형성과 발전인데요. 이게 단순한 문학사 교과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보고서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언제 어떤 걸작을 썼다. 이런 식의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그 핵심 명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문학은 그 사회가 스스로를 상상하고 규정하는 장치다라는 관점이죠. 11세기 고대 궁정 이야기부터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웹소설까지 이 서사라는 게 정치나 독자 시장이랑 어떻게 맞물려 진화했는지를 정말 치밀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일본 소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약간 그 달빛 아래 흩날리는 벚꽃이나
아니면 고독한 무사.
네. 아니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그 재즈가 흐르는 세련된 도쿄의 바. 이런 단편적인 장면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게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의 렌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신비화된 렌즈를 완전히 깨부수는 겁니다. 시대의 트라우마를 일본 사회가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 그 거대한 맥락을 파헤쳐 볼 건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풀어보죠.
좋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소설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아, 그 부분. 저도 보고서 첫 장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적 의미의 소설, 즉 노벨이랑 일본 고유의 전통인 모노가타리가 완전 DNA부터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일본어에서 쇼세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말은 중국 고전에서 유래한 건데 말 그대로 자잘하고 사소한 잡서를 뜻하는 거였어요.
아, 정식 역사가 아닌 잡다한 이야기요?
그렇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서양의 노벨이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지금의 무거운 문학적 지위를 얻은 거거든요. 반면에 모노가타리는
네, 그 전통적인 서사요?
누군가의 경험이나 영적인 세계를 그냥 말하여 전하는 것에 가까운 아주 느슨한 형태의 서사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11세기에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귀족 여성이 쓴 겐지 모노가타리 있잖아요.
네, 헤이안 시대의 대표작이죠.
그걸 두고 서양 비평가들이 막 세계 최초의 소설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게 사실은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19세기 유럽 시민사회가 만든 어떤 인물의 뚜렷한 성장이나 인과관계 이런 잣대를 11세기 일본 궁정에 들이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작품의 진짜 혁신성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건의 거대한 스케일이 아니라 바로 의식의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 의식의 시간이요? 주인공들이 막 나 슬퍼, 나 화나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죠.
방 안에 감도는 향기나 정원의 꽃잎, 멀리서 들리는 악기 소리 같은 엄청 섬세하고 간접적인 장치들을 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감각적인 디테일로 과거의 상실감을 현재로 확 끌어오는 거죠. 여백과 암시로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우아한 궁정 문학이 에도 시대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네, 폭발적인 국면을 맞이하죠. 문학이 폐쇄적인 궁정에서 시끌벅적한 성업 도시의 시장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 이 부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도시인구가 폭발하고 목판 인쇄가 상용화되면서 대본소, 그러니까 도서 대여점이 엄청 유행했다고 하잖아요.
네, 서민들의 식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장르도 엄청 다양해요. 가십 다루는 우키오조시, 판타지 활극인 요미혼, 풍자 가득한 개사쿠까지. 약간 이거 오늘날의 웹툰 스튜디오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지 않나요?
받은 거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죠.
진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리즈물 찍어내는 거잖아요. 게다가 막부가 풍기문란하다고 검열하니까.
네, 교묘하게 위장하죠.
인물 이름이나 배경을 막 바꿔서 언어 유희나 패러디로 권력을 조롱하는 게 영락없이 요즘 인터넷 민문화랑 똑같아서 소름 돋았어요.
하하, 그렇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시기의 상업 출판이 권력의 통제와 시장의 자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일본 대중문학의 기본 패턴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아, 권력과 시장 사이의 줄타기요?
네, 특히 이 우키오, 그러니까 부세라는 단어의 의미 변화를 보면 재밌는데요.
원래 불교 용어 아닌가요? 근심 많은 세상, 뭐 이런 거?
맞습니다. 훌훌 털어버려야 할 괴로운 세상이었는데 에도 시대 상업주의랑 만나면서 의미가 확 뒤집혀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어차피 덧없는 세상이니까 지금 이 순간의 쾌락과 유희적 소비를 즐기자, 이렇게 아주 현세적인 뜻이 된 거죠.
아, 돈 냄새 나는 팝컬처로 완벽하게 의미가 바뀐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 굴러가던 일본에 19세기 후반에 메이지 유신이 들이닥치잖아요.
네, 거대한 서구화의 파도였죠. 문학의 숙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서구의 근대 국가 시스템이 이식되면서 의무교육, 표준어, 신문연재, 저작권 같은 게 막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문학장이 강제로 생긴 건데.
근데 인프라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언어와 사고방식의 지각변동이었습니다.
아, 번역어의 유입 말씀이시죠?
네. 이전은 없었던 개인, 연애, 사회 같은 단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구조 자체를 다 뜯어고쳐야 했거든요.
당시 지식인들이 겪었을 내면의 붕괴가 어마어마했겠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는 압박이랑 번역하면서 깨달은 자율적 개인이라는 자아 사이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 거죠. 모리오가이나 나스메 소세끼 같은 작가들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나스메 소세끼의 마음을 보면 그 이기주의와 봉건적 윤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세대 단절의 고독으로 가라앉잖아요. 약간 오늘날 우리가 스펙 쌓고 직장 다니면서도 진짜 나다운 삶을 갈망하다가 번아웃 오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아주 예리한 연결이네요. 근대화가 봉건재선 해방시켜줬지만 국가나 학교 같은 더 강력한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숨막히는 모순 속에서 일본 문학만의 아주 독특한 발명품이 탄생하잖아요.
네, 바로 사소설이라는 장르입니다.
아, 그 다야마카타이의 이불 같은 일본식 자연주의요. 서양의 자연주의가 객관적 관찰이라면 일본은 작가의 성적 욕망이나 숨기고 싶은 치부를 극단적으로 폭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족적 비밀까지 다 꺼내놓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독자가 그걸 작가의 진짜 100% 리얼 고백으로 읽는다면 사실 그건 요즘 유행하는 자극적인 브이로그나
아니면 연예인 폭로 회고록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네네. 대체 왜 당시 문단은 그런 단순한 가십거리에 고도의 예술적 권위를 부여한 거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서구 비평가들도 의아했던 부분인데요.
아, 역시 그렇군요.
당시 일본에는 서구식의 확고하고 독립적인 부르주아 시민이라는 게 없었어요.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랑 끈끈한 가족 제도가 워낙 강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억압적인 사회에서 작가가 사생활을 고백하는 건 단순한 관종의 폭로전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럼 뭔가 독자와의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네, 사소설은 작가의 진실성, 인격, 문단의 평가가 얽힌 고도로 제도화된 장르였습니다. 독자와 작가 사이에 이건 진짜 고백이다 라는 계약이 있었던 거죠.
폭로 내용의 자극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네, 억압의 저항에 자기 민낯을 드러내는 그 진정성 있는 태도 자체가 예술적 성취의 척도였던 겁니다.
와, 이제 확 이해가 가네요. 거대한 집단주의 벽에 맨몸을 던져서 피 흘리는 퍼포먼스를 저항으로 인정해줬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했던 자아탐구가 태평양 전쟁이랑 패전으로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패전은 일본 문학 지형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죠. 기존 가치관이 붕괴된 폐허 위에서 무뢰파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다자이 오사모 같은 작가들이죠.
인간 식격 같은 작품.
네네.
전쟁 전에 웅장했던 국가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고 폭력적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한 겁니다. 도덕의 붕괴를 있는 그대로 그렸죠.
보고서를 보면 이 전후 시기의 작가들이 불타버린 영혼을 두고 엄청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전쟁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천황제는 어떻게 봐야 하냐, 피해자 의식 문제라던가.
아주 민감한 논쟁들이었죠.
네, 여러분께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심판을 내리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 시대 소설들이 이 거대한 사회적 논쟁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뤘는지 객관적으로 리포트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스펙트럼의 극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두 번의 노벨상 수락연설이에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라 오에 겐자부로의 연설이잖아요.
네, 1968년에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연설을 했죠.
우리한테도 설국으로 유명한 작가잖아요. 선불교, 계절, 만물의 덧없음 같은 걸 강조했는데 이게 사실 해외가 기대하는 오리엔탈리즘 미학의 결정체였어요. 전쟁의 피냄새를 싹 지워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1994년에 오에 겐자부로가 그 제목을 정면으로 뒤틀어서 애매한 일본의 나라는 연설을 합니다.
와, 20년도 더 지나서요?
네. 오에는 가와바타의 아름다움이 일본의 모순을 교묘하게 가린다고 비판했어요. 전후 책임, 미완성 문주주의, 핵, 주변부 문제를 정면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죠.
똑같이 패전이라는 공백에서 출발했는데 너무 다른 길을 갔네요. 미시마 유키오 같은 경우는 아예 육체나 천황, 죽음을 극단적으로 미약화했잖아요.
반만에 엔도 슈사쿠는 침묵을 통해서 약자의 윤리를 끈질기게 팠고요.
네네. 이 텅 빈 공백을 미학으로 채우려던 매혹이랑 절대적 통력 앞에서 약함을 안으려 했던 성찰이 결국 패전을 감당하려는 동전의 양면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국가 운명을 논하던 시기를 지나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 일본 문학의 시선이 중심에서 변두리로 이동합니다.
아, 정상성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일본 문학의 이른바 정전, 즉 권위 있는 목록이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도쿄 중심, 단일 언어, 남성이라는 신화가 깨지죠.
여성 작가들이 모성 신화나 가족 규범 해체하는 글을 쓰고 제1왕국인 작가들도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고 하더라고요. 김속범이나 유미리 작가 같은 분들이요.
네네. 식민지배의 상흔이나 일본어와 한국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를 폭로하는 횡단 문학이었죠. 오키나와나 아이누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나 요시모토 바나나가 후기 자본주의의 소외감을 그려내면서 완전히 세계화에 성공했잖아요. 번역 가능한 문체로요.
하지만 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이었고 2011년에 3.11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끔찍한 재난이 닥칩니다.
비정규직 노동이랑 빈곤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가와카미 미에코의 여름 이야기 같은 작품 보면 여성의 젠더와 빈곤 문제를 파헤치고 또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
아,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
번듯한 직장, 결혼 같은 정상적 매뉴얼이 거기에 끼지 못하는 개인한테 얼마나 끔찍한 폭력인지 해부하잖아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엔 주인공들이 위대한 운명을 논했다면 이제는 편의점이나 요양시설 같은 비영웅적인 노동공간에서 자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묻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보고서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라이트노벨이랑 웹소설 분석이었어요. 이 세계 전생물 있잖아요.
현실에서 죽고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는 장르죠?
네네. 전 그냥 현실 도피온 유치한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불황이랑 불안정 노동 속에서 능력주의 평가 체계 자체를 아예 리셋하고 싶어하는 청년 세대의 짙은 욕망이라는 분석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현실에선 승산이 없으니까요. 노력하면 보상받는 퀘스트가 있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강렬한 간절함이 깔려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서사들이 어떻게 독자들 손에 들어오는지 그 생태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견고한 경로가 있습니다. 보통 문예지에서 발탁되어서 단행본이 되고 나중에 문고본으로 싸게 나와서 대중화되죠. 성공하면 미디어 믹스, 그러니까 영상화나 만화로 만들어집니다.
문학상 역할도 엄청 크잖아요. 순수 문학은 아쿠타가와상, 대중문학은 나오키상.
네, 출판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요즘엔 미야베 미유키나 히가시노 게이고처럼 추리장로로 순수문학 못지않게 일본 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해서 그 경계를 허무는 작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 바로 번역입니다.
아, 번역의 오리엔탈리즘이요?
네네. 번역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현대물인데도 서양으로 갈 때는 표지에 막 기모노나 벚꽃, 선불교 이미지로 포장되거든요.
아, 마케팅 때문에요?
그렇죠. 번역 자체가 서구가 소비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일본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왜곡된 렌즈로 작동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서점에서 번역된 일본서를 고르실 때 표지 디자인이나 감성적인 띠지 문구가 여러분의 독해를 이미 힐링 소설로 세팅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자각하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요약하자면 일본 소설은 단순히 아름다운 감수성의 결정체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대화, 전쟁, 가족 해체, 재난의 기억을 차곡차곡 보관해둔 거대한 갈등의 아카이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고서의 3단계 독서 로드맵이 있거든요. 입문 단계로는 아까 말한 편의점 인간처럼 읽기 편한 걸로 감각을 열어보시고요.
중급 단계로는 마음이나 설국으로 역사적 딜레마를 짚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화 단계에선 주변 뿐문학이나 오에겐 자부로의 작품으로 그 치열한 논쟁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가시면 일본 사회의 입체적인 지형도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현실을 리셋하고 싶은 청년들의 욕망이 이세계 전생 웹소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절박한 장르죠.
그렇다면 이 세대가 점점 늙어가서 일본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초고령화 사회의 정점에 달했을 때 과연 그들은 디지털 자아로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탈출구의 서사를 만들어낼까요?
와, 그거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현실의 육체가 막 쇠락해갈 때 문학은 우리를 대체 어느 가상세계로 로그인하게 만들지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학은 늘 다음 시대의 징후를 가장 기이하고도 정확하게 써내려가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이 내일 펼쳐들 소설을 조금 다르게 더 깊게 보게 만들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유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